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이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을 오늘 북대변인은 정부의 현대아산은 10월 28일 오전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금강산 국제관광국 앞으로 각각 통지문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북측이 제기한 문제를 포함해서 금강산 관광 문제 협의를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했으며 관광사업자가 동행할 것임을 통지했다면서 현대아산은 당국 대표단과 동행해 북측이 제기한 문제와 더불어 금강산 지구의 새로운 발전 방향에 대한 협의를 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남북관계의 모든 현안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금강산 관광 문제와 관해서도 우리 기업의 재산권에 대한 일방적인 조치는 국민 정서에 배치되고 남북관계를 훼손할 수 있을 만큼 남북 간에 충분한 합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5일 남한 정부와 현대그룹 앞으로 보낸 통지문에서 합의된 날짜에 금강산 지구에 들어와 시설 철거를 위한 실무 협의를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영국의 EU 탈퇴, 브렉시트 시한을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했습니다.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27개 EU 회원국 대사들이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 모여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문서로 이를 공식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이날 트위터에 발표했습니다. 기존 브렉시트 시한은 오는 10월 31일입니다. 앞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최근 EU와 합의한 브렉시트 방안을 자국의회가 인준해주지 않자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EU 측에 요청했었습니다. 영국은 이미 올해 3월과 4월 브렉시트 시한을 한 차례씩 연장했습니다. 시한을 연장한 뒤에도 영국의회가 끝내 브렉시트 합의안을 인준하지 않으면 영국은 합의안 없이 EU를 탈퇴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4중전회가 오늘 베이징에서 시작됐습니다. 4중전회는 중국 공산당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로 오는 10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해 2월 3중전회 이후 20개월 만입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진핑 당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중앙정치국을 대표해 업무 보고를 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견지와 완벽화, 국가 통치 체계와 통치 능력의 현대화 추진 등 중대한 문제에 대한 결정에 대해 설명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외부 언론들은 올해 회의에서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경기 침체 문제와 홍콩 사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 경제는 지난 3분기 6% 성장에 그쳤습니다. 또 홍콩에서는 21주째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슬람 무장조직 IS 2인자가 어제 미군 작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내 쿠르드 반군이 주도하는 시리아 민주군 측은 SDF 도움을 받아 미군이 IS 대변인 아부 하산 알무하지리를 제거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전날 미군 특수부대는 별도 작전을 통해 시리아 안에 숨어있던 IS 지도자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를 제거한 바 있었습니다. 알바그다디는 미군에 쫓기자 자녀들과 함께 자폭했습니다. 미군은 DNA 감식을 통해 알바그다디가 사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미국 동맹국들은 알 바그다디 사망을 환영하면서도 IS가 여전히 위협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실시된 남미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에서 중도 좌파 성향인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후보가 마우리시오 마크리 현 대통령을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마크리 대통령은 어제늦게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페르난데스 후보의 승리로 아르헨티나는 4년 만에 다시 우파에서 좌파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개표가 약97% 진행된 시점에서 페르난데스 후보가 약 48%, 마크리 대통령은 약 40%를 득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페르난데스 후보는 과반수를 득표하지는 못했지만 법에 따라 결선 투표를 치를 필요는 없습니다. 한편 2007년부터 15년까지 집권했던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도 이번 선거로 4년 만에 부통령으로 복귀했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28일 월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한측 시설 철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제74차 유엔 총회에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결의안들이 제출됐습니다. 북한의 관광산업 추진이 북한 경제에 획기적인 변화를 이뤄내기는 힘들지만 부수적 효과를 볼 수는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오늘 밤까지 비가 오다가 내일은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11도, 낮 최고는 1도에서 18도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11도, 낮 최고 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금강산 관광과 관련한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담을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금강산 내 남한 측 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면서 문서 교환을 통한 협의를 통보했던 북한이 당국 간 실무회담에 응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정부는 28일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한 측 시설 철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제안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의 이날 정례 브리핑입니다.
정부와 현대 아산은 10월 28일 오늘 월요일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금강산 국제관광국 앞으로 각각 통지문을 전달하였습니다.
통일부는 통지문에서 북측이 제기한 문제를 포함해 금강산 관광 문제 협의를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했으며 관광 사업자가 동행할 것임을 통지했다고 이상민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현대아산은 당국 대표단과 동행해 북측이 제기한 문제와 더불어 금강산 지구의 새로운 발전 방향에 대한 협의를 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남북관계의 모든 현안을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간 협의를 통한 합리적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금강산 관광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 기업의 재산권에 대한 일방적인 조치는 국민 정서에 배치되고 남북관계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남북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실무회담의 시기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편리한 시기에 금강산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고 이상민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통지문은 정부와 현대아산이 각각 북측에 보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실무회담을 통해 북한이 제시한 시설 철거 문제뿐 아니라 금강산 관광 문제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실무회담에 응할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5일 통일부와 현대그룹 앞으로 보낸 통지문에서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 지구에 들어와 당국 간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가길 바란다면서 문서 교환 방식의 협의를 제안했습니다. 당국자 간 직접 대면 없이 문서를 통해 시설 철거와 관련한 문제들을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일단 대북 통지문을 보냈기 때문에 북측의 반응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며 예단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번 제안과 관련해 국제 정세와 환경, 남북 간 협의와 남북 관계 진전, 국민적 공감대 등을 고려하고 달라진 환경을 반영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금강산 지역은 관광지역으로서의 공간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이산가족의 만남의 장, 그리고 사회문화 교류의 공간, 이렇게 세 개의 기능적인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며 창의적 해법도 이런 세 가지 기능적 공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출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제74차 유엔 총회에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결의안들이 제출됐습니다. 오는 30일에는 북한 인권 결의안도 제출될 예정입니다. 연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지지하는 결의안 3건이 발의됐습니다. 영국과 캐나다, 한국, 일본 등 63개국이 공동 제안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권고 결의안은 북한이 안보리 관련 결의들을 위반하며 진행한 6차례 핵실험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6자회담 등 평화적 수단을 통한 완전한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 등 그 같은 목적을 위한 모든 대화와 노력을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와 핀란드, 스페인 등 26개국이 공동 제안한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 행동과 미래지향 대화 결의안도 모든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위한 최근의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안전기준 등 핵확산 금지조약 NPT의 전면 이행에 조속히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뉴질랜드, 태국 등 12개국이 공동 제안한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결의안은 최근에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 등 북한과의 대화와 논의를 고무적으로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의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고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빠른 시일 내에 핵확산 금지조약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안전협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총회 제1위원회는 다음 달 초에 이 결의안들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어 12월에는 유엔총회가 본회의를 열어 제1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을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유엔총회는 지난해에도 표결을 통해 핵무기 완전 철폐를 향한 새로운 결의를 담은 공동행동결의안과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권고 결의안,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결의안 등 세 건의 북핵 관련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In favor 162, against 4, abstentions 23. Draft resolution 30.
또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제출될 예정입니다. 결의안 작성을 맡은 유럽연합은 최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오는 30일에 결의안 초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만큼 올해 결의안 초안 내용도 지난해 결의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결의안은 북한에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11월 중순에 결의안이 제3위원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12월에는 유엔총회가 본회의를 열어 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을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불안정한 핵 위협국이라고 미국의 전직 국방관리가 주장했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이 핵 역량 강화에 주춤한 사이 중국과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핵 역량 증대에 집중해왔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에어하드 전 미 국방부 특별보좌관은 러시아와 중국이 고도로 변동성이 크고 불안정한 핵 위협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소인 헤리티지 재단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2020년 미국 국방력 지수의 공동저자인 에어하드 전 보좌관은 25일 헤리티지 재단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이런 배경엔 냉전 종식 후 미국이 핵 군비 경쟁에서 물러나 있었던 탓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Post-nuclear in America, we think nuclear is some sort of vestige of the past, but the Welch, General Welch and Admiral Harvey did this report.
냉전에서 미국이 승리를 거두면서 핵무기는 과거의 산물로 여겨졌고 미국은 승리주의에 빠졌다는 설명입니다. 에어하드 전 보좌관은 미국이 그러는 사이 중국과 러시아는 핵 억제력을 자국의 국력을 최고 수준으로 보여줄 수 있는 수단으로 여기고 핵 역량 증대에 매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적국들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핵 역량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We have to consider what our adversaries think of that. And they think it's absolutely foundational. So we should be thinking about it at the very least from a competitive.
러시아는 자국의 핵 역량과 미국의 핵 역량이 두 나라 관계의 절대적인 기초인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에어하드 전 보좌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적국이라는 것은 자신이 정의 내린 게 아니라면서 그 나라들의 국방 문서만 봐도 그걸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Read their national security strategies and their national security documents and were pointedly identified as their enemies. So let's call Russia and China self-identified.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을 적국으로 규정하고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놓았지만 미국은 그런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에어하드 전 보좌관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와 벌이는 경쟁은 정치 사상을 둘러싼 경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정부 관리들은 정치 사상에 있어서 미국이 자국의 문화를 관통하고 정치 제도를 흔들 수 있는 실존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해왔다는 겁니다. 에어하드 전 보좌관은 대표적으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각각 자국의 정치적 환경의 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She are both their products of their domestic.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은 각자 자기만의 권위주의적 방식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고 러시아와 중국의 국내 정치 제도는 미국과는 완전히 반대라는 지적입니다. 에어하드 전 보좌관은 중국과 러시아의 경쟁에서 핵무기가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경입니다.
매주 월요일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백마 행보 이후 연일 미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역시 물러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1월 중 미북 실무협상 재개 여부가 주목됩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새로운 길, 즉 핵보유국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경고는 지난 16일 나왔습니다. 이날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눈이 내린 백두산을 달리는 모습을 공개하며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미국을 위수로 하는 반공화국 적대 세력들이 우리인민 앞에 강요해온 고통은 우리인민의 분노로 변했다고 하시면서
이날 백두산 백마 행보에는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과 노동당 조직지도부 조용원 부부장,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 그리고 유진, 당 군수공업부장 등 10여 명이 수행했습니다. 백두산과 백마는 북한에서 김일성 주석부터 내려오는 백두 혈통의 상징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생전 백마에 오른 모습을 자주 연출했고 김정은 위원장 역시 공식 직권 후 백마 탄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북한 매체도 김정은 위원장의 백두산 등정을 백두 영장의 준마 행군길로 치켜세우며 절대 충성을 강조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일면 사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백마 타고 백두산을 등정한 데 대해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 위협을 끝까지 완수하려는 신념의 선언이라고 선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백두산을 김일성 주석의 항일 무장투쟁 지역으로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고향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과거에도 중대한 결단을 앞두고 백두산을 찾는 장면을 연출하곤 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미국과 남한과의 대화에 앞서 백두산에 올랐고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하기 전인 2013년 2월에도 백두산을 찾았습니다. 백두산에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16일 양강도 삼지연군 건설 현장을 둘러봤고 18일에는 함경북도 경성군 온실 농장을 시찰했습니다. 이어 23일 강원도 금강산을 방문해 한국이 건설한 호텔과 식당 등 관광시설이 보기 싫다며 철거를 지시했습니다. 다시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저런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해서 싹 드러내도록 하고.
이번 금강산 시찰에는 부인 리설주 씨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등이 수행했습니다. 미북 협상을 총괄하는 최선희 제1부상이 김 위원장의 금강산 현지 지도에 나타난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는 미국에 대해 금강산 관광 재개를 허용하라는 뜻이라고 한국의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분석했습니다.
결국 금강산 관광 자체야 뭐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그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금이 막 그런 것 때문에 미국이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미국을 향한 불만도 같이 들어있다고 봐야 되겠죠.
전문가들은 백두산, 삼지연,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를 대내용과 대외용 두 가지로 나눠보고 있습니다. 우선 내부적으로 이번 현지 지도가 던지는 메시지는 미국의 제재로 인해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겪을 수 있으니 참고 견디라는 겁니다. 북한은 2016년부터 시작된 국제사회 고강도 대북제재로 심각한 에너지난, 외화난, 물자난을 겪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내비치며 미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 친북단체인 총룡기관지인 조선신보는 지난 12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북극성 3형이 미국의 요충지를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동신문은 20일 핵무력이 민족자존이라며 반만년 민족사에 특기할 기적적 승리가 이룩된 주체 106년 11월의 그날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017년 11월 29일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인 화성 15형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날로 북한은 이때가 핵무력을 완성한 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양면 전술을 구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흘리며 미국을 압박하는 한편 마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모종의 제의를 하고 있을 가능성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백악관 강요회의에서 북한과 관련해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며 어느 시점에 중요한 재건이 있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It's a very interesting information on North Korea. A lot of things are going on. And it's going to be a major rebuild at a certain point.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진행되고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 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마크에서 미북 간 접촉과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이와 관련해 한반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재건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경제적 보상을 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he is just going back to his same playbook and dangling, you know, the prospect of economic pressure.
북한의 거듭된 압박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물러날 뜻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외교정책 사령탑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22일 북한의 비핵화에 실패한 기존의 방식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워싱턴의 민간연구소인 헤리티지 재단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할 일이 더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24일에는 북한이 김계관 외무성 고문 명의로 담화를 냈습니다. 김계관 고문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친분을 강조하며 연말까지 미국이 어떻게 행동할지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의 친분 관계에 기초해 조미 사이에 가로놓인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두 나라 관계를 보다 좋은 방향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담화는 양국 최고 지도자가 직접 만나 문제를 해결하자는 사실상의 정상회담 제의라고 미국의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말했습니다.
North Koreans have preferred to meet directly with Trump because they believe that
전문가들은 미국과 북한이 11월께 실무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을 조심스레 점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추가 실무협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북한 역시 미국과 정상회담 또는 새로운 길 등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먼저 실무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문성목 통일센터장은 말했습니다.
뭐 미국과 북한이 실무협상을 한 번 더 간다고 해서 어느 한쪽에 손해가 간다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그런데 사실 다급한 건 전 북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재선을 앞두고 뭔가 성과를 극대화하고 싶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에게 열린 기회의 창이 불과 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2020년 대통령 선거는 내년 1월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따라서 11월과 12월에 실무협상과 미북 정상회담을 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정상회담을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렵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관광단지 시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관광산업이 북한 경제에 획기적인 변화를 이뤄내기는 힘들지만 이를 통한 부수적 효과를 볼 수는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25일 김정은 위원장의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시찰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완공 단계에 이른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건설장을 현재 지도하셨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에 앞선 23일과 16일에도 금강산 관광단지와 삼지연 관광단지를 방문하는 등 최근 잇따라 관광지구를 찾았습니다. 양덕군 온천관광지구와 강원도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삼지연군 관광단지는 김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대 국책사업입니다. 김 위원장이 이 가운데 두 곳을 잇따라 방문한 것은 북한이 관광산업에 얼마나 큰 비중을 두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지적입니다. 영국 킹스컬리지의 테오 클레망 박사는 2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관광산업 집중에 대해 북한이 제재 국면에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북한 경제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It's hard to know for sure if more and more tourists are going to come in more remote places of the DPR.
북한의 먼 관광지까지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지 확실하지 않으며 관광 자체가 북한의 경제를 전면적으로 바꾸지 못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클레망 박사는 그러면서 북한의 관광단지 개발은 국제사회에 전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It's also a very strong signal that is sent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aying that even given the current sanction regime, which is very severe on the DPRK, the DPRK is still able.
강한 대북 제재 속에서도 고급 리조트에 투자할 수 있는 많은 돈이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매우 강한 신호라는 설명입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관광산업을 통한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부수적인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북한이 정상 국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인식하게 함으로써 세계 다른 나라들로부터의 지지를 다각화하는 것이 북한이 장기적으로 바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뱁슨 전 고문은 관광을 통해 다른 나라들의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면 이를 통해 외부의 압박을 줄이는 정치적 목표를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이 보다 효과적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이려면 산업 체계를 구축할 투자 유치가 있어야 하지만 유엔의 제재로 현재 수준에서 더 발전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오특성입니다.
최근 북중 관광 교류가 더욱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에서 제외된 관광 분야의 협력을 통해 제재의 어려움을 타개하려 시도한다는 분석입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23일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북한 전문 여행사 영 파이어니어 투어스가 자사 블로그에 직원들의 금강산 등정 경험을 담은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It really is impossible to do this justice with photos and videos. The just range of how huge it is and how beautiful the colors are.
8분짜리 이 영상에는 금강산 꼭대기에 오른 남성 두 명이 웅장한 경관과 아름다운 풍경은 카메라에 담을 수 없을 정도라며 적극 홍보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여행사 홈페이지에는 하루 일정 프로그램을 포함해 전년에 비해 훨씬 다양해진 북한 여행 상품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달과 다음 달 상품 대부분은 매진입니다. 단둥에 있는 천마국제여행사도 신의주 시내를 구경할 수 있는 반나절용 상품부터 금강산과 개성 등을 둘러보는 5박 6일 상품까지 여러 종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관영 CCTV는 북한 관광산업이 있다고 보도했고 마식령 스키장 화면을 내보내며 원산과 금강산, 통천 등 6개 권역으로 나뉘어 개발되는 이 지역에 더 많은 관광객이 몰릴 것이라고도 전했습니다. 최근 북중 항공 노선도 추가됐습니다. 북한 고려항공은 평양과 베이징, 상하이, 선양을 잇는 정기 노선 외에 최근 중단했던 다리엔과 진안행 노선을 재개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평양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 경제를 힘껏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대북 제재에서 제외된 관광 분야 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북중이 대외적으로는 공공 외교를 앞세워 관광 교류를 확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유엔 대북 제재에서 제외된 관광 분야의 협력을 통해 재개의 어려움을 타개하려 시도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동북아 전문가인 딘챙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입니다.
Certainly if you were to ask the Chinese would say this is an example of people to people diplomacy. The Chinese have always opposed trying to isolate
중국은 인적 교류의 일환으로 북한 관광업을 활성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북한의 고립을 반대하는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이 약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중국인들의 관광비는 북한이 쉽게 벌어들일 수 있는 현금인 만큼 북한으로서는 제재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외화벌이 수단이라는 것이 챙 연구원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24일 VOA에 북중 간 관광 교류가 북한 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Of course, a different matter. I mean, North Korea is not well set up for tourism, and it needs a great deal of investment. So for China to engage, they have to invest, but the investment.
관광객을 끌어들이려면 산업체계를 구축할 투자 유치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중국을 관여시키려 해도 유엔 대북 제재에 부딪혀 현 수준에서 더 발전시키기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브라운 교수는 이 점을 북한과의 향후 협상에서 이용해 볼 것을 미국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정권 이양 직후부터 큰 공을 기울여온 관광 사업은 미국이 북한에 제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분야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은 관광을 통해 긍정적 인상을 심어주기 원하며 특히 금강산 관광지구에 대한 최근 언급은 관광산업에 대한 북한의 열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해당 제안을 북한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의 대중 수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북한의 주요 10개 교역국가의 무역도 9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인 무역 적자 폭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외환화는 계속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본격적인 대북 제재가 시작되기 전인 2015년 북한의 전체 수출액은 31억 달러였습니다. 2011년 사상 처음으로 수출액 30억 달러를 넘긴 이후 2015년까지 이 수준을 유지한 북한은 2016년 30억 달러 선이 무너진 뒤 급기야 지난해에는 3억 3천만 달러라는 초라한 액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는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영향이 컸습니다. 대북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중국이 제재 품목에 대한 수입을 중단했고 결국 북한의 수출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진 겁니다. 그러나 BOA가 국제무역센터의 수출입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중국이 아닌 북한의 주요 10대 교역국들도 대북 수입을 큰 폭으로 줄이면서 북한의 전체 수출액 감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중국에 이어 북한이 가장 많은 물품을 수출한 나라는 인도였고 이어 파키스탄과 앙골라, 부르키나파소, 타이완,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등의 순이었습니다. 당시 인도는 9,900만 달러치의 물품을 북한으로부터 사들였는데 약 3년 뒤인 2018년 이 액수는 484만 달러로 줄었습니다. 또 4,500만 달러의 북한 물품이 수출됐던 파키스탄은 730만 달러로, 4,300만 달러의 앙골라도 276만 달러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2015년 북한의 10대 수출국 중 교역을 줄이지 않은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특히 타이완과 멕시코의 경우 북한 물품에 대한 수입액을 0으로 기록하며 북한과의 무역이 전면 중단된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 부문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 북한이 중국 다음으로 수입을 많이 한 나라는 인도와 러시아, 태국, 필리핀, 우크라이나 순이었는데 이들 나라로부터의 수입도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인도로부터의 수입액은 1억 1천만 달러에서 3,100만 달러로, 러시아는 7,800만 달러에서 3,200만 달러로 내려앉았습니다. 또 각각 7천만 달러와 5천만 달러의 물품을 북한에 수출했던 태국과 필리핀은 이 액수를 82만 달러와 0달러로 줄였습니다. 반면 북한은 이 기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을 다른 나라만큼 큰 폭으로 줄이지 않아 전체적인 북한 수입의 대중국 의존 비율은 더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전체 북한 수입액에서 중국이 차지한 비중은 95.5%로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최근 BOE는 이 같은 분위기와 맞물려 지난해 북한의 누적 대중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인 20억 달러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른 나라들이 포함된 북한의 전체 무역 적자 총액은 19억 9천만 달러로 집계돼 이 역시 17년 만에 가장 높은 액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10대 교역국을 통한 수출이 크게 줄어들고 동시에 무역 적자도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북한의 외환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물론 비공식 무역과 관광, 서비스 등이 포함되진 않았지만 최소한 공식 무역을 통한 외화 수입은 과거에 비해 연간 10억 달러 이상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한 북한 경제는 머지않아 달러 부족 현상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anctions are mostly levied against North Korean exports and they've been crippled especially to China. So North Korea now.
브라운 교수는 제재가 북한의 수출에 가장 큰 타격을 입혔고 이로 인해 중국은 물론 전 세계로 향하는 북한의 수출이 매우 작은 규모로 줄어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이 내부에 있는 달러를 소비하며 견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달러가 본격적으로 줄어드는 시점이 되면 수입 규모를 줄이고 자체 화폐를 추가 발행하는 방식으로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과 연관이 있는 사이버 공격 단체가 모바일 사이버 스파이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C를 공격하는 기존 해킹에 비해 보안이 취약한 모바일 해킹 위협이 크게 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정권의 후원을 받는 해킹 조직이 지난 10년 가까이 모바일 분야 사이버 공격을 펼쳐왔다고 캐나다의 컴퓨터 운용체계와 휴대전화 제조기업인 블랙베리 산하 사이버 보안업체 블랙베리 사일런스가 밝혔습니다. 블랙베리 사일런스가 최근 공개한 모바일 머레어와 APT 스파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 모바일 분야에서 라자루스와 스카크로프트라는 이름으로 최소 2개 이상의 사이버 공격 단체를 운영하며 정보를 탈취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2014년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 이후 북한의 해킹 방법과 특성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추적과 탐지, 연구가 강화되자 북한이 본격적으로 모바일 해킹을 확대, 강화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모바일 악성 프로그램은 대부분 한국 정치, 안보, 언론 분야 정보 탈취를 목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금융기관과 암호화폐 거래 정보를 탈취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미국 휴대전화 제조기업인 애플사의 시스템 보안 업체도 북한 해킹 조직에 유사한 모바일 공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라자루스로 의심되는 해킹 조직이 악성 코드를 심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암호화폐 회사로 위장해 유포하고 암호화폐 이용 고객과 관계자의 정보를 빼돌리려 했다는 것입니다. 블랙베리 사일런스의 이번 보고서는 특히 스카크로프트라는 북한 해킹 조직의 모바일 해킹 활동에 주목했습니다. 스카크로프트는 2012년부터 두드러진 활동을 보인 북한의 사이버 해킹 조직으로 데스크탑 컴퓨터를 주로 공격하는 일반적인 북한 해킹 조직과 달리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블루투스 연결 장비 등 이동식 컴퓨터 장치의 모바일 환경을 공격하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스카크로프트는 라자루스나 히든 코브라보다 서방 세계에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을 적극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작전 주체가 자신의 정체를 위장하는 가짜 깃발 작전을 수행해 북한의 다른 유명 해킹 조직이나 전혀 다른 나라의 해킹 단체로 보이게 포장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또 스카크로프트가 수행한 가짜 깃발 작전은 기존 북한 해킹 그룹과 공격 대상은 비슷하지만 사용하는 도구와 기법, 과정이 전혀 다른 형태여서 공격 주체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파일 공유 사이트의 동일 계정에서 일반 컴퓨터 악성 코드와 모바일 머웨어가 동시에 유포되는 정황을 포착했으며 이를 토대로 모바일 해킹을 담당하는 스카크로프트가 기존 북한 해킹 조직의 뒤에 숨어 같은 플랫폼을 공유하며 활동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북한을 비롯한 중국, 이란의 해킹 조직들이 모바일 해킹 공격에 눈을 돌리는 것은 달라진 인터넷 이용 환경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모바일 기기 종류가 다양해지고 이동식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용자가 저장해둔 민감한 정보의 주체가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휴대전화와 태블릿 PC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릭 코넬리우스 블랙베리 사일런스 최고 기술 책임자는 모바일 해킹 공격이 과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만연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바일 악성 프로그램을 탐지하고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보안 해법이 아직 없어 모바일 사용자들은 해킹 조직의 손쉬운 목표가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엔 등 인도주의 단체들의 북한 관련 업무 담당자들을 겨냥한 해킹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배후라는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소행임을 의심할 겁니다.
미 사이버보안 회사 룩아웃은 올해 초부터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 WFP, 국제적십자사 등 국제기구들의 북한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해킹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룩아웃은 보고서에서 해커들이 설문조사 혹은 온라인 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 사용자들을 가짜 사이트로 이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용자가 로그인 정보를 넣으면 해당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해킹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한 가지 사례로 해커들은 북한 관련 설문조사를 요청하는 메일을 대북 업무 담당자들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Delivery endpoint was actually a Google Docs survey. It was addressed to the North Korea watchers.
제러미 리처드스 룩아웃 선임보안연구원은 25일 VOA에 공격 대상자들에게 구글 다큐멘트 설문조사로 초대하는 링크가 보내졌다며 설문조사는 북한 모니터라는 실제 존재하는 단체가 보낸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처드스 연구원에 따르면 해커들은 사용자의 계정을 해킹한 후 해당 단체 전체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퍼뜨리는 방식을 사용하려 했습니다.
First they'll download the mailbox to look at what conversations are currently ongoing.
메일 사서함을 다운받아 어떤 대화가 오가고 있는지 파악한 뒤 이를 토대로 해당 단체를 어떻게 해킹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배후에 누가 있는지 단정할 수 없지만 해킹은 돈보다는 단체들의 내부 정보가 목적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매튜 하 연구원은 해킹의 많은 단서들이 공격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fact that they used for their infrastructure for the attack was based on a website called Shinjiru.
사이버 공격은 신지루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뤄졌는데 웹사이트의 모든 것은 익명으로 처리돼 있고 지불 방식도 익명성이 보장되는 가상화폐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이 배후에 있다는 큰 적신호라고 매튜와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매튜와 연구원은 또 사이버 공격이 북한 해커들이 주로 활동하는 말레이시아에서 이뤄진 점도 북한의 소행을 의심하는 단서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 하원이 해외 정부의 미국 선거 개입 방지 조치를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북한도 앞으로 미 선거 개입 가능성이 있는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 정부의 향후 미 선거 개입 방지에 초점을 둔 법안이 지난 23일 찬성 227표, 반대 181표로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항구적인 민주주의를 위한 해로운 선거 개입 중단의 약자인 쉴드 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통과시킨 세 번째 선거 보안 강화 법안입니다.
연방선거감독소관 상임위인 하원 행정위원회 조 로프그랜 위원장이 지난 8일 대표 발의한 쉴드 법안은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을 통한 정치선전 활동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러시아의 2016년 미 대선 개입 사건을 계기로 향후 해외 정부의 불법적인 미 선거 캠페인 개입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해외 정부를 겨냥한 것인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향후 미 선거 개입 가능성이 있는 나라로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북한과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전직 정보 당국자인 민주당의 아비가일 스펜베거 하원 의원은 이날 표결 전 본회의 발언에서 해외 정부들이 러시아의 광범위한 정보전 전략을 기반으로 할 것이라는 미 정보 당국의 우려가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 북한과 이란에 이르기까지 해외 적국들은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약화시키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 발표된 옥스퍼드 대학 연구진의 보고서를 인용해 적어도 7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허위 정보를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그 숫자는 내년 미 대선을 앞두고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소셜미디어 여론 조작을 통해 다른 나라 선거에 개입한 나라들 중 한 곳으로 지목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선거나 총선 기간 적극적으로 소셜미디어 여론 조작에 관여하다가 선거 결과가 나온 뒤 일시적으로 멈추고 다음 선거 주기 때 활동을 재개하는 나라로 파악됐습니다. 사이버군 고역량 국가로는 미국, 러시아 그리고 최대 200만 명 규모의 상설 조직을 갖춘 중국이 꼽혔고 북한은 약 200명 규모의 사이버군 저역량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최근 미 의회에서는 향후 미 선거 개입 가능성이 있는 나라로 러시아와 중국뿐 아니라 북한도 지목되고 있습니다. 앞서 리처드 버 상원 정보위원장은 지난 8일 러시아의 미 선거 개입 조사 결과를 담은 정보위의 두 번째 보고서를 발표하며 러시아는 현대 정보화 전략을 연마한 첫 국가일 수 있지만 중국과 북한, 이란과 같은 다른 적국들도 이를 뒤따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의원들은 북한의 미 선거 개입 정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럴 만한 사이버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려된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북한은 2014년 소니 영화사 해킹을 시작으로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2017년 워너크라이 사태 등의 배후로 지목되며 러시아, 중국, 이란과 나란히 사이버 위협국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하원엔 북한 등 적국들의 선거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여러 개의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원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UN 세계식량계획 WFP의 지난달 대북 식량 지원 규모가 전달 대비 26%가량 늘었습니다. 이 기구의 아시아 태평양 지부장은 지난달 방북해 태풍 링링 피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세계식량계획 WFP는 지난달 북한 취약계층 58만 4,800여 명에게 식량 1,905톤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WFP는 25일 공개한 9월 북한 보고서에서 가장 취약한 9개도 60개 시의 타가서 어린이 43만 5천 명을 비롯해 임산부와 수유모 11만 4,510명, 결핵 환자 8,030명에게 식량을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WFP의 대북 식량 지원 규모는 전달 대비 26%가량 증가했으며 올해 평균치 1,673톤보다는 14% 많았습니다. WFP는 북한 내 11개 공장에 비타민과 미네랄 등이 첨가된 영양 강화식품 재료를 제공해 10월분 슈퍼 시리얼을 가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콘두유 594톤과 비스켓 356톤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WFP는 지난 9월 7일 북한을 강타한 태풍 링링으로 주민 5명이 숨지고 토지 46,204헥타르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피해가 이달 말 끝나는 추수에 영향을 미쳐 올해 곡물 생산량이 평년 수준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WFP는 좌한 알리프 아시아태평양 지부장이 9월 7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해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수확물 상황을 점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뭄과 홍수 등 재난에 잘 대응하기 위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참여한 주민들에게 추가 식량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지난 4월 실시한 긴급 식량 안보 조사 결과 만성적 식량 부족 사태로 북한 내 가장 취약계층에게 30만 톤의 식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분배 감시와 관련해서는 지난 한 달간 국제감시원단이 지방관리들과 기관 직원들을 비롯해 수해 가정을 49차례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8월에는 북한 내 16개 군 95개 시설을 방문해 분배 현황을 감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WFP는 보고서에서 국제사회의 제재로 대북 지원 활동이 적잖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거래가 원활하지 못해 현금 사용에 차질을 빚고 핵심 물품 조달이 지연되면서 공백기를 막기 위해 예전보다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앞서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의 보건 안보 역량이 전 세계에서 가장 뒤떨어지며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 민간단체가 밝혔습니다. 정치 안보 불안과 열악한 경제 문제가 북한의 보건 역량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보건 안전 관련 역량이 전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핵위협 방지구상 NTI와 존스 홉킨스 보건안전센터는 24일 2019 세계 보건안보지수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의 보건안보 역량이 전체 195개국 가운데 193위에 머물렀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중대한 질병의 발생을 예방, 탐지, 대응할 수 있는 각국의 능력을 평가한 세계 보건안보지수에서 17.5점을 기록해 전체 평균 40.2점에 크게 못 미쳤으며 적도기니 소말리아에 이은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보건 역량을 평가한 세부 항목에서도 평균을 한참 밑돌아 보건 환경이 국제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은 항생제 내성과 동물매개 전염병, 차단 방역, 면역 프로그램 등 질병 사전 예방 관련 항목에서 19점으로 국제 평균 34.8점의 절반을 약간 웃돌았습니다. 특히 차단 방역과 동물매개 전염병, 생물 안전도 관련 예방조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북한은 최근 한반도에 확산 중인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과 관련해 지난 5월 30일 첫 발생 통보 이후 추가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고 주변국과의 방역 공조 활동도 벌이지 않고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탐지와 보고 체계도 허술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실시간 감시와 보고, 질병 자료 분석, 역학 조사를 위한 인력과 장비,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관련 역량이 세계 185위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허술한 탐지 보고 체계는 질병 관리의 핵심인 신속한 대응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북한은 비상 대비와 대응 계획, 훈련, 경보 체계 인프라 항목에서 모두 0점을 기록해 보건 대응 체계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의료 시설의 진료 역량 부분에서 34.9점을 기록해 국제 평균인 24.4점을 웃돌았고 주민들의 의료시설 접근성 부문 역시 국제평균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북한의 보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에 대한 평가입니다. 보고서는 정치와 안보 불안, 경직된 사회 경제 구조, 사회 기반 시설의 부적합한 사용 등이 북한의 국민 건강과 보건 안보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연구를 담당한 존스 홉킨스 대학의 톰 잉글스비 보건안전센터장은 국가 보건안보는 근본적으로 취약하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질병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은 이번 세계 보건안보지수에서 83.5점을 기록해 가장 높은 보건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으며 영국과 네덜란드, 호주, 캐나다 등 선진국들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한국은 70.2점으로 9위에 올라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보건 환경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일본은 21위, 중국은 51위를 기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된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토퍼 안 씨의 가택연금 조건이 완화됐습니다. 미 연방법원은 24일 공개한 결정문에서 구금 조건 변경에 대한 앞서 안 씨의 변호인은 지난 11일 제출한 구금 조건 명령에 대한 검토 요청서를 통해 가택 구금 대신 매일 오후 9시 집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통금 조치로의 변경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안 씨가 직장 혹은 구직 면접을 위해 집을 떠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교회 출석과 안 씨와 가족들의 의료, 치료 등을 위한 외출을 허용한다는 기존의 결정도 유지했습니다. 다만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에 가담했던 자유조선 관계자들을 비롯해 북한 인권단체와의 접촉은 계속 불허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안 씨는 지난 2월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4월 미 연방수사국 FBI에 체포돼 지난 7월 가택연금을 조건으로 석방됐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안 씨 등 가담자들의 송환을 미국에 요청한 상태로 안 씨는 현재 스페인 송환 여부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1부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886년 10월 28일 자유의 여신상 제막식이 열립니다. 미국과 프랑스 국민들 간의 친목을 기념하고 미국의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프랑스 국민들의 모금 운동으로 증정됐으며 198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됐습니다. 1875년 당시 제작 책임을 맡은 조각가 바르톨디는 미국과 프랑스 양국의 우애를 상징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동상을 제작하고 미국에서는 동상을 올려놓을 받침대와 동상 조립을 맡는 공동작업의 형태로 건립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작업기간 중 자금난에 봉착해 연극, 전시회, 경매, 복권 판매 등을 통해서 제작 자금을 마련했고 1885년에서야 자유의 여신상이 프랑스에서 뉴욕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받침대를 세우기 위해 벌인 모금 운동이 성과를 보지 못해 받침대 공사를 끝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1년 후인 1886년 10월 28일, 1년간의 조립 끝에 받침대를 포함한 전체 높이 92m, 여신상의 높이 46m의 자유의 여신상이 뉴욕항 리버티 섬에 제막됐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은 오른손엔 횃불을, 왼손에는 미국 독립 기념일의 날짜가 적힌 독립선언서 석판을 들고 있습니다. 1955년 10월 28일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미국 서북부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태어납니다. 전 세계 개인용 컴퓨터의 90%에 윈도우라는 운용체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 컴퓨터에 매료되기 시작했고 고교 재학 중 대도시 시애틀의 교통 신호 체제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만들 정도로 뛰어난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아직 컴퓨터가 상용화되지 않았던 시절 빌 게이츠는 모든 책상 위에 컴퓨터를, 모든 가정에 컴퓨터를 이라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하버드 대학을 중퇴하고 1975년 친구인 폴 앨런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1986년 회사를 공기업으로 전환한 빌 게이츠는 31살의 나이에 역사상 가장 어린 억만장자가 되었으며 2000년엔 자신과 부인의 이름으로 빌 앤 멀린다 게이츠 기금이라는 세계 최대의 자선단체를 설립했습니다. 게이츠 재단은 세계 여러 나라, 특히 아프리카의 가난 구호와 질병 퇴치를 돕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현재까지 총 42조 원 가까이 기부를 했지만 아직도 순 자산이 126조 원으로 아마존의 최고 경영자에 이어 세계 2위의 억만장자로 집계됐습니다. 2019년 올해만 재산이 약 19조 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